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야만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이 로마서 11장에 들어와서 이방의 구원이 마치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얻어진 어떤 차선책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결손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이방을 대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얻어진 유익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다. 또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져온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는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것을 실패하는 바람에 그런 유익이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과 또 더 좋은 어떤 수단과 결실을 또 맺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해가지고 실패로 인한 유익이 성공으로 인한 유익보다 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 설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져다 준 어떤 유익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어떤 일들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도 어떤 실제적인 예가 있느냐 하면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요셉을 알게 되고 그 가족이 모두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는데 형들은 늘 마음에 그것이 걸립니다. 예전에 자기네가 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팔아먹은 일에 대하여 동생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아버지를 봐서 못하리라 생각을 했었죠.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때 요셉의 답이 그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잘했으면 요셉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맡긴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만은 형들이 요셉을 죽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신 것이 요셉의 사건이었듯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성공해야 일어날 일들을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결실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그 속에서 하여튼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적 차원에서 이런 신앙의 핵심 이러면 우리가 전부 오늘날 신자들은 이해가 쉽습니다만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 율법과 제사로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안 드러날 것이 실패해서 드러났다는 뜻이 아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율법과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율법과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살피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오는 동안 율법은 그것 자체로 구원의 방도가 아니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논하면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을 했으므로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율법의 진정한 내용의 또 다른 한 국면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6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율법의 내용은 그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이웃에 관한,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것이 실제 진정한 의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요약을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적극적 명령이 아니고 부정적 명령입니다. 무엇 하지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데 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밝혀주신 대로는 훨씬 적극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해가 가능하냐? 아니, 율법 내에 그런 의미가 있단, 진정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그것을 범하면 벌을 받는 것이지,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금령이라는 것은 범하면 벌이 있고 지키면 본전이고 보통 이것이 금령의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가치인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것이 훨씬 적극적이고 높은 수준의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십계명이 처음 주어지던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3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7절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금령들입니다. 금지하는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 그 형편을 자세히 보면 뜻밖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이제부터 나오는 율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답니다. 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율법은 모두 어디서 주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주어지는데 시내산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와서 즉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야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명시되어 있듯이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의 탈출입니다. 해방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탈출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는 흐르는 약속의 땅에 두기 위해서 꺼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꺼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요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로라는 나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한 여호와로라와 일치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지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서 모든 금령은 지키면 본전, 안 지키면 벌입니다. 그러면 이 금령들은, 율법들은 그렇게 그런 식의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애굽에서 꺼내는 조건이 아니고 꺼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꺼내진 상태, 해방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금령이기 때문에 형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내용은 적극적인 것 이상인 거라 말입니다. 뭘 생각하면 분명해지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사건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지키면 본전이고 범하면 큰일이 나는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선악과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손해보는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한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시는 것은 지키면 본전, 안 지키면 손해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 내가 받는 복에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령들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 것을 전제로 하고 떨어지는 명령이다 말입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보실까요? 10절 그 십계명을 주던 모든 율례를 주던 때에 그 아까 우리가 본 출애굽기 20장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아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이제 명하는 명령이요. 이 명령은 약속된 땅에서 행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 형태는 부정적이요, 소극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걸 주시기에 부족한 분이 없는 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기억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얻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거나 그의 통치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율법의 가치가 있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하여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분명케 하기 위하여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누는 구별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나타난 이 율법, 일종의 철조망이죠. 그 철조망을 친 것은 여기에서부터 저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가면 손해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유익하고 복된 자리니까 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 철조망은 죄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사이의 철조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철조망으로서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사이를 구별하는 철조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조망이 은혜와 심판의 사이를 구별하는 철조망인 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방과 자기 사이를 구별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 즉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구원 얻게 하고 그의 은혜와 구원의 울타리 안에 거두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율법에서 발견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하래요. 자, 원래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시기 위하여 그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네와 이방인 사이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원수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의 표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버린 자들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은 유태인의 비교된 의미에서 적이요 버려진 자들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풀렸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방도가 율법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율법의 구별은 의미가 없고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별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필요성을 가르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거부하거나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율법의 1차적인 의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들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관된 내용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그의 지으신 이 인류 모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율법에서 봅니다. 십계명 자체에서 본바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지만 다른 신을 찾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자동차 따로 사고 싱크대 따로 사고 소파 따로 사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어야 되고 응접실에는 응접신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는 자동차 신이 있어야 되고 따로 여러 신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만족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겨라는 내가 너에게 충분하겠다의 약속의 뒤집은 표현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주라든가 무슨 형님 혹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요 또 아버지신 겁니다. 이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냐면 이웃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날 줄까 쟤를 줄까 하다가 누구를 줄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왜 쟤는 주고 난 안 줬어요가 없다고요. 나한테 준 건 너무나 풍성해요. 충분해요. 쟤한테도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면 안 되는 이유가 탐낸다는 건 내가 결핍한 이유가 제가 내 걸 가졌기 때문이라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존이 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사랑하셨듯이 쟤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충분함이 나타난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알 수 없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에 와요. 실제적인 우리 신앙에 이런 율법의 진정한 내용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런 유익을 주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고 결론이 이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며. 자, 이건 재밌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해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하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네.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대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게 충분할 만큼 너무나 충분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요구들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 쪽에서 볼 때 시비를 걸거나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한 건 오히려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시고 조금만 내놓으라 그러십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것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해야 되냐면 맹렬함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대접하고 나에게 요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내가 대접하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조건이 만족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요? 부자지간인데 남남도 아니요 계약관계도 아니요 상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얻겠느냐. 결론이 이 7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와 인도하심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복주는 것보다는 좀 인색하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불평에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예나 어떤 재능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주고 딴 사람에게만 줬다고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신자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란 무조건 뭐 연불 외우듯이 감사를 외우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다면 신자의 인생에는 비극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걷는 길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힘겨운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인생에 무가치한 것이나 절망이나 좌절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짐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좌절이나 실패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마치십니다. 신자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충분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 부족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신령함과 영원함과 거룩한 승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색과 불공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승리의 길 여러분 제대로 인식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신자의 생애를 승리로 연결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바칠 것이요 우리의 생애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을 기뻐할 것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를 따르며 본받으며 힘써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깨닫는 마음 주시고 실천케 하시고 감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뒤쫓는 복된 신자의 실천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